싶은 거는 무슨 이야기냐면 너희들이 지금 이번 겨울 방학을 맞아가지고 다들 큰 꿈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그 큰 꿈이 뭐냐면 고3 혁명을 꿈꾸고 있을 거라고. 그쵸? 여태까지는 공부 제대로 안 했단 말이야. 특히 이해찬 세대들 무럭무럭 잘 자라라. 한 가지만 잘하면 대학 갈 수 있다.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게 다 거짓말이잖아. 큰일 났다. 근데 올해 1년 열심히 해서 그래도 내가 가진 소망을 반드시 달성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건데 결론적인 이야기를 먼저 할게. 고3 혁명은 우리나라 40년 입시 역사상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다. 절대로 고3에 와서 성적이 올라가서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거. 시작부터 무슨 초치는 소리 하냐 하겠지만은 이걸 꼭 명심해야 돼요. 지금은 너희들이 예를 들어서 2등급과 3등급 사이 정도, 그럼 한 10%에서 12, 3% 전국 석좌. 그 정도 나오는 애들 같으면 웬만하면 연고대 정도 들어갈 거라고 다들 생각하고 있을 건데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 지금 그 정도 학생이면 어느 정도 가느냐 하면 외대 용인 정도 딱 가면 정상적으로 가는 거야. 그걸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 너희가 지금은 큰 꿈을 다 가지고 있다고. 또 심지어 이 학원 저 학원 가면 선생님들이 너를 붙잡고 그동안 놀았지만은 1년만 열심히 하면 너의 꿈을 반드시 달성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고3 와서 1년 동안 공부해서 성적이 올라가는 경우가 거의 없단 말이야. 내가 14년간 강의를 했고 오늘이 15년째 강의를 하는데 내가 봐온 14년간의 경험에도 고3 혁명은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어. 절대로 일어나지 않다고. 너희가 오늘은 큰 꿈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지만은 내년 이맘때 딱 1년 뒤에 2002년 12월 26일 날 대부분의 학생들이 아주 비참한 상태에 빠져 있을 거예요. 거의 다 망해 있을 거라고. 그 사실을 꼭 기억하고 있으라고. 웃으면 안 돼. 1년 뒤에 이날 너희들은 대부분 다 슬피 울고 있을 거라고. 잘 들어. 절대로 성적이 1년 만에 그렇게 크게 올라가지가 않는다. 왜 성적에 크게 변화가 없느냐 하면 공부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니?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결정하는 데 있어 제일 중요한 변수가 뭐니? 네 생각을 말해봐. 말해봐. 공부를 잘하냐 못하냐가 뭐가 결정하는 거니?
노력이요.
노력. 제일 많이 나오는 답이었어. 니는?
잠 줄이는 거.
잠 줄이는 거. 아주 구체적이네. 니 좀 많이 줄여야 되겠다. 줄이면 체중도 줄 것 같다.
저도 노력이요.
니는 노력. 니는?
방법.
아, 방법. 다양하게 나오네. 니는? 노력.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공부를 잘하냐 못하냐를 결정하는 제일 중요한 요소가 주로 노력, 정신력, 뭐 끈기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여기에서부터 너희가 잘못 알고 있어. 공부를 잘하냐 못하냐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유전자예요. 이거 웃으면 안 돼.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야 돼. 왜 웃는데? 잘 들어.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는 유전자야. 80% 이상이 여기에 의해서 결정한다. 이런 면에서 우리 사람들은 솔직하지가 않다는 거야. 노력만 하면 잘할 수 있다. 이건 새빨간 거짓말이야. 아무리 노력해도 어떤 눈에는 절대로 안 된다. 어떤 눈에는 약간만 노력해도 엄청나게 잘하는 눈에들이 있다. 이건 분명히 솔직하게 인정을 하고 가야 된다고. 근데 서구나 이렇게 발전한 나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객관적이라고. 그래서 학생을 쭉 교육시키면서 유전자가 공부 쪽으로 아닌 학생은 다른 쪽으로 일찍부터 사회적으로 유도를 해준다고. 그래서 자기 유전자에 맞게끔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우리 사회는 안 되는 유전자들이 다들 공부하려고 하니까 이런 비극이 일어나는 거야. 이건 객관적으로 말해서 비극이야. 그치? 내가 14년간 봐온 것은 정말 공부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객관적으로 유전자다. 여기서 잘 생각을 해야 돼. 내가 유전자가 아니다 싶으면 빨리 공부를 포기하는 게 현명한 일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솔직해야 된다는 이야기야. 주위에서 봐봐. 어떤 집안은 다 서울대야. 그런데 어떤 집안 식구는 사촌까지 모조리 다 관광버스 타고 다녀. 그렇잖아. 왜 이걸 인정하지 않는데? 이걸 인정하지 않고, 어이, 조년, 조년이 한 년 있다. 이거 시작부터 중요한 이야기라 그랬잖아. 내가 수업 시작하면서 이걸 왜 이야기하겠어? 너 눈 똑바로 안 떠? 뽑아버린다. 자, 요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잘 안 나온다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세 번째가 의지나 노력이나 이건 합쳐서 20% 이하다. 이 사실을 너희들이 꼭 명심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3혁명은 절대로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 고3혁명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95% 이상은 일어나지 않는다. 95% 이상의 학생은 성적에 변화가 별로 없다. 공부를 안 해도 별로 안 떨어지고 해도 별로 안 올라간다니까. 그래서 이 겨울 방학이 대체적으로 1년이 딱 지나고 나서 보면 가장 인생에 있어서 험한 순간이었다는 걸 알게 됐고. 그래서 잘 생각을 해보고 진짜 아니다 싶으면 포기하는 것이 현명할 수 있다. 저 인간 정말 오늘 시작부터 졸라게 열받네 뭐 이렇게 느낀 학생이 있을 건데 그러나 나는 정말 솔직하게 이야기해주고 싶다. 너희 주위에 갑산동정이 너무나 많고 사교육이 이게 정말로 허망한 소비지출 구조다 봐요. 괜히 안 써도 될 돈, 써봤자 말짱 흔들린 돈 이거 엄청나게 쓰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냉정하게 한번 반성을 해봐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사실은 내가 95%의 불가능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아직 남아있는 5%의 기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기적이야. 이건 혁명을 넘어서는 거라고. 5%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이 기적. 아직 가능성은 5% 남아있단 말이야. 지금 입안에 이 앞에 몇 명 빼고는 다 나중에 설피고 거다 이 말이야. 그걸 분명히 기억을 꼭 하고 있어라 이런 이야기야. 빨리 들어와. 뭐니? 야! 문 열어봐. 저 새끼 늦게 오고 그냥 나가버리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는 거는 시작날 처음에 내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내 수업을 듣는 1년간에 한 2만 명 가까이 되는 수험생들이 사실은 이 5%의 기적 속에 반드시 들어가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사실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쉽지 않다라는 걸 꼭 기억하라는 거야. 그러면 5% 기적 안에 들어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데 이건 의외로 간단하기도 해요. 한마디로 딱 말하면 목숨만 딱 걸면 돼. 목숨을 걸지 않으면 너희는 절대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 어차피 하려고 하면 이번 겨울에 목숨을 걸고 한번 딱 해봐라 이 말이야. 보통의 각오를 가지고는 절대로 안 된다. 너희들 현재 보이는 이 썩은 눈빛 가지고는 절대로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 정말이야. 1년 내내 수업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내가 끊임없이 한다고. 정말 안타깝다. 이거. 왜 학원을 다니는지 왜 대학 가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이 말이야. 다수의 학생들은. 그렇게 대충 노력해가지고 뭘 얻겠다는 거야. 그런데 듣기 좋은 이야기 해주면 와 한단 말이야. 여러분 내 강의만 잘 따라오면 여러분 성적은 분명히 올라갑니다. 자, 잘 따라해봅시다. 이런 막 좋다고 하는데 그 새빨간 거짓말이야. 학원 선생의 강의가 학생의 성적을 올리는데 최대한 끼칠 수 있는 영향력은 25% 이하야. 내 강의를 들으면 성적이 올라간다고?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야. 내가 그런 말 한 적 한 번도 없어. 내 강의를 들어서 성적이 올라간다면 그러면 저 지방에 있는 애들, 시골에 있는 애들은 다 망해야 돼. 그렇지가 않잖아. 지방에도 아주 좋은 결과를 내는 학교도 상당히 있다고. 내가 고등학교 갈 때만 하더라도 우리 내가 부산 동성고등학교를 나왔는데 지금에 비해서는 그 당시 성적이 엄청나게 좋았어. 지금 서울대가 4,500명 뽑는데 그 당시 우리는 3,300명 뽑았어. 우리가 서울대 갈 때. 지금 부산 동성고등학교가 1년에 뭐 서너 명밖에 서울대를 못 간대. 근데 우리 동기들이 20명이나 갔어. 왜 20명이나 갔냐면 밤에 아예 학교에서 집에도 안 가고 여름방학 때는 합숙을 하면서 그렇게 공부를 했다. 근데 우리 밑에 애들은 더 독한 새끼들이야. 아예 한 50명 정도가 학교에서 살았어. 근데 서울대학교를 45명이나 갔어. 45명이나. 지금 이런데 서울고등학교 이런데도 한 20명밖에 못 가. 지금 광주나 이런데 내려가면 지금도 그런 학교들이 있다니까. 좋은 선생의 강의를 듣냐 안 듣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어. 너희들이 지금 막 와가 줄 서가지고 들어오고 막, 막 이러고 있지 난리지. 이럴 때 나는 비참함을 느낀다고. 여기에 막 끼어있으면 되는 줄 아는데 이건 착각이야 착각. 중요한 거는 내가 얼마나 하느냐. 그것도 그냥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목숨을 걸고 해야만이 올해 1년간 너희들의 꿈을 달성할 수 있을 거다.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실패할 거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은 내년 2002년 12월 26일 날 너희들은 정말 대부분 다 비참함에 빠져 있을 것이다. 이 말을 꼭 기억해라. 내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렇게 목숨을 걸고 해서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낸 제자 한 명을 내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야. 매년 겨울방학 첫 시간 내는 내가 반드시 이 이야기를 한다고. 작년도 겨울방학 강의를 들었던 학생들이 내가 보니까 얼굴이 몇 명 보이는데 그때 한 이야기를 다시 하겠다. 그리고 메가스타디 인터넷에 들어가면 작년 겨울방학 강좌의 이 이야기를 그대로 하고 있어. 지금 목숨을 걸고 해서 정말 학생으로서는 제일 밑바닥 수준에서 현재는 우리 사회의 최고의 엘리트가 되어 있는 학생. 걔가 목숨을 걸고 공부하는 과정을 내가 소개하고 싶은 거야. 그날이 언제였냐면 이날이 어쩌면 내가 이 일을 하게 된 계기야. 내 인생의 운명이 바뀌는 날이었는데 87년 3월 2일이야. 이날 내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 내가 이날 어떤 학생을 대학생 과외를 시작한 날이었어. 왜 내가 대학생 과외를 했냐면 내가 86년에 일찍 좀 결혼을 했어. 내가 26살 때 결혼을 했다고. 지금 여기 40이라 해놨는데 요거는 만으로 40이고 우리나라는 한 살이야. 도착하고 막 계산해가 시발 털리는데 이런 소리 하지 마. 자, 26살에 결혼을 했어. 이때 내가 군에 막 제대하고 나서 복학하기 직전이었어. 그럼 나는 아무것도 없었지. 가지고 있었던 것은 결혼식 하고 나서 부모님이 조금 준 돈하고 우리 마누라가 그때까지 중학교 음악 교사를 하고 있었는데 벌어놨던 조금 하고 그거밖에 없었어. 그렇게 한 9개월 살고 나니까 돈이 다 떨어졌어. 그래서 87년 2월 달에 2월 말쯤 돼 가는데 마누라가 집에 돈이 3,000원 남아있대. 우와 이거 가장으로서 엄청난 위기야. 그래서 2월 말에 내가 뭘 했느냐면 커피 장사를 한 이틀 했어. 커피 장사, 어떤 커피 장사를 했냐면 그때 2월 말에 가면 대학교 졸업식이 있다고. 서울대학교하고 또 가까운 뭐 중앙대학교 이런데 커피 포트를 들고 다니면서 커피 장사를 했어. 그러니까 한 이틀 하니까 한 그때 돈으로 3-4만원 벌었어. 3-4만원이면 한 일주일을 살 수가 있다고. 일주일 뒤가 문제야. 그래서 이제 아는 분의 그 소개를 받아가지고 3월 2일부터 과외를 하기 시작했어. 그때 내가 과외를 했던 장소가 요 근처야. 요 밑에 내려가면 잠원역이라고 있지, 그지? 잠원역 바로 옆에 한신아파트야. 한신아파트 307동이야. 혹시 한신아파트 307동에 서 온 학생 있으면 손 들어봐. 없냐? 요 바로 밑이니까. 거기에서 이제 과외를 시작했어. 3월 1일 날 저녁 한 7시 조금 넘어서 이제 그 집에 들어갔어. 그 아파트가 한 48평 정도 된 아파트야. 나는 12평짜리 다세대에 살고 있는데 들어가 보니까 이건 어리어리한 집이야. 그리고 어머니를 만났는데 어머니가 참 교양이 있으신 분이야. 그 어머니가 자기 애를 이렇게 참 제대로 못 가르쳐서 죄송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애를 좀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기는 이화여대를 나왔고 동창회 회장까지 했대. 그리고 아빠는 가톨릭 의대 나와가지고 소아과 의사야. 그럼 상당히 훌륭한 집안이야. 근데 애는 공부를 되게 못한대.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가 제대로 못 키워서 참 죄송합니다. 잘 부탁합니다. 어머니가 상당히 교양있게 이야기를 했어. 그래서 그 어머니의 이제 소개를 받고 커피 한잔 마시고 걔 방에 들어갔어. 이제 걔 방에 들어가서 공부를 가르치러 들어갔는데 여기에서부터 내 운명과 지 운명이 바뀌기 시작한 거야. 방에 딱 들어갔는데 상이 하나 딱 펴져 있는데 내가 대가리를 푹 쑤이고 있어. 선생님 들어갔는데 얼굴도 안 되는 거야, 인연이. 그래서 뭐, 억수로 자존심 상하는 거야. 아무리 내가 돈이 없는 대학생이다 하더라도, 그래도 가르치고 들어왔는데, 일어나서 인사는 못할 망정, 대가리 쳐갖고 있으면 어떡해. 그래서 내가 상 앞에 딱 앉아가지고, 야, 얼굴 한번 들어봐라, 임마. 내가 대학생이라고 해서 너, 그래도 네 가르치러 온 선생님 내게 뭐 하는 짓이야 하니까, 계속 대가리 쳐갖고 있더라고. 그래서, 야, 얼굴 들어봐라 말이야 하면서 내 이름을 이렇게 한자로 써주고 내가 지금 서울대 서양사학과 4학년 한 학기 남은 학생이야. 오늘 내가 네 가르치러 온 선생이잖아. 이러지 말고 엄마 얼굴 들어봐. 이러니까 앞에 탁 내미니까 쭉 보면 얼굴 싹 드는 거야. 근데 그 얼굴을 드는 순간 내가 엄청난 충격에 빠졌다. 왜 엄청난 충격에 빠졌냐면 얘 인상이 엄청나게 찌그러져 있어. 온갖 스트레스와 번뇌가 다 들어가 있어. 그리고 안경도 이따만한 거 끼고 막 얼굴도 막 퉁퉁 부어가지고 막 키는 한 153cm 정도밖에 안 되는데 가로세로 비슷하게 막 나중에 안 일이었지만 몸무게 한 60kg 정도 나갔어. 그러니까 얘는 공부도 못하고 막 이러니까 온갖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막 찌들려 있는 거야. 그때 이제 내가 알아보니까 얘가 성적이 반에서 2, 30등 정도를 했어. 이 당시에 2, 30등이면 4년제 대학이 아니라 전문대도 못 간다. 지금 너희는 1.2대1밖에 안 돼. 아주 너희는 진짜 대학 가기 좋은 애야 사실은. 원하는 대학을 가기가 어려운 거지. 대학 가는 건 별로 안 어렵다고. 근데 이때는 아예 6대1이야. 웬만하면 대학 다 떨어졌어. 이 정도면 전문대도 떨어질 정도야. 부모는 최고 엘리트인데 얘는 공부를 이렇게 못하는 거야. 이거는 유전자의 문제가 아니지. 사실은 학생의 관리나 이런 걸 잘못했던 거지.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도 스트레스를 더 받는다고. 지금 이 지역 학생들이 공부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 지방학생보다 더 스트레스를 받게 돼 있어. 왜? 지방학생은 원래 부모가 별로 공부 못했으니까 뭐 내가 공부 못하는 거 별로 내 문제가 아니야. 유전자 별로 안 좋으니까. 근데 잘 들어. 물론 지방학생이 이 말을 듣고 저 십새끼 뭐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은 근데 객관적으로 사실이야. 그런데 지금 인터넷으로 새끼 안 찍고 있으니까 그러잖아 얼마. 그런데 이 지역 학생들은 잘 들어. 사실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돼 있어. 부모는 명문대 출신인데 자식이 아닌 경우가 꽤 있단 말이야. 따지고 보면 학생 자신의 문제점이 많다고. 얘도 그런 상황이야. 자기 부모는 정말 공부 잘했는데 나는 왜 이럴까? 또 나는 생긴 것까지 왜 이럴까? 근데 얘는 스트레스 많이 받으니까 계속 처먹기만 하고 막 뒤집어 자고 이래가지고 그런 상황에까지 이르는 거야. 잘 들어. 내가 그때 개를 보고 받았던 충격이 너무나 심각한 충격이었어요. 야, 얼굴이 이렇게 일그러질 수가 있을까? 뭔데 어린애가 저렇게 뭔가 한 맺힌 눈빛을 가지고 있을까? 그런 거였어. 그래서 내가 개를 보는 순간 충격을 받아가지고 사실은 들고 있던 펜을 떨어뜨려 버렸어요. 내가 수업하러 왔지만은 잘 들어. 펜을 놓고 내가 그랬어. 야, 내가 니하고 수업을 해야 되지만은 내가 니를 보는 순간 엄청난 충격에 빠졌다. 내가 5분간만 이야기를 하겠다. 객소리 하지 말고 내 이야기를 그냥 들어주라. 5분간 딱 듣고 니가 판단해라. 마음에 들면 같이 공부하고 마음에 안 들면 딱 두 마디만 하면 돼. 나가. 이러면 돼. 나 아직 내 엄마한테 돈 안 받았어. 하여튼 난 5분간 이야기할 테니까 딱 끊지 말고 들어주라. 그래서 내가 이 애를 한테 처음에 받았던 그 느낌. 정말 너를 보는 순간 내가 충격을 받았고 너희 집 환경하고 네 얼굴하고 도저히 매치가 안 된다. 그렇잖아. 그리고 어떻게 해서 내가 이 상황까지 왔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내가 충격을 받는다. 그런데 니도 거울을 봐서 알겠지만 네 얼굴이 정말 마음에 안 들 거야. 지금 그런 여학생이 안에 여러 명 있을 거라고. 그런데 그건 사실은 따지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 껍데기에 내가 봤을 때는 헤매고 있는 것 같다. 사실은 여자 얼굴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내 얼굴은 내 책임이 아니잖아. 부모가 물려줘서 이 모양이잖아. 어? 그게 내 책임이야. 그런데 여학생들 중에 특히 거기에 신경을 많이 쓰는 여학생들이 있어. 잘 생각해봐라고. 그게 내 책임이냐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 걸 문제 삼는 애들이 있단 말이야. 그게 스트레스 받고 공부 안 하고 이런 애들. 그건 정말 잘못된 거다. 오히려 여자애들이, 잘 들어봐. 남자애들도 결국 마찬가지야. 여자애들이 얼굴이 지나치게 이쁜 애들은 좀 문제가 있어. 자기 인생 못 살 가능성이 더 많아. 학교에서 봐봐. 소위 얼짱이라는 애들. 걔들은 대부분 다 불행해서. 걔 주위에 남자애들이 맨날 덕실거리잖아. 그런데 이쁜 애 주위에 덕실거리는 남자애들 치고 제대로 된 놈 있나? 어? 조폭 후보생이나 날라리 이런 애들밖에 더 있냐 말이야. 그런데 또 그런 년들이 얼굴값 한다고 그렇게 그렇게 놀아난다니까. 그래가지고 나중에 다 개판돼버려. 지나치게 이쁜 것도 도리어 비극적인 거라니까. 물론 지나치게 못생긴 것도 문제가 있어. 그러나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말이야. 그건 뛰어넘어야 된다고 사실. 특히 이 학생들이 그게 큰 문제야 내가 봤을 때. 자기 능력으로 사는 거지 남자한테 선택받아서 사는 거 아니잖아. 나는 여자가 시집 가서 살림 사는 거 제일 비극이라고 생각해. 우리 마누라도 그렇게 살지만 사실 비극이야. 난 너희들이 그렇게 안 살기를 원한다고. 내가 내 여동생들한테도 그런다고. 시집 가지 마라 그런다고. 왜 시집 가서 남자 종되는데? 자기 능력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 근데 내가 그랬어, 걔한테. 내가 보기에는 넌 네 얼굴에 별로 신경을 더 이상 쓸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써봤자 나아질 거 별로 없으니까.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 그런데 역설적으로 너는 공부를 통해서 너 자신을 구원할 수 있을 것 같다. 공부에는 어떤 것도 너를 구원해 줄 수 없을 것 같다. 이게 유명한 말이야. 왜냐하면 요즘에 언론에서 나를 많이 취재하는데 내가 기자들 만나면 꼭 이야기를 하는데 기자들이 그 말이 재미있는지 전부 다 꼭 써놨더라고. 공부에는 어떤 것도 너를 구원해 줄 수 없을 것 같다. 너에 해당되는 게 아니야. 알겠어? 그러면서 내가 얘한테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잘 들어. 내가 너를 보는 순간 너가 집 환경하고 오늘 들어와서 딱 느꼈던 건데 너 이렇게 계속 살면 너는 인생이 창녀보다 못해질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어. 사실 이럴 가능성이 있는 애들이 안에 여러 명 있다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잘 봐봐. 얘는 부잣집 딸이잖아. 집안이 빵빵하단 말이야. 근데 공부를 별로 못하잖아. 그리고 자기 외모나 이런 데 여러 가지 스트레스에 막 빠져있단 말이야.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그냥 고3으로 끝난다고. 이게 지금 고2였는데 그럼 어떻게 되겠어? 전문대 이런 데 보낼 것 같나? 안 보낸다니까. 집안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결국 미국 유학 보낼 거라고. 심지어 엄마까지 따라가가지고 어학연수 시키고 뭐 어디 대학 어떻게 막 허질구리한 데 넣어가지고 또 초강경 다이어트에 응? 거기다 성형수술까지 해가지고 데리고 올 거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외국에서 공부했다고 이제 이렇게 내세우고 중매쟁이들 막 만들어가지고 결국은 얘 시집 보내는 게 부모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모들은 고전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해가지고 딸은 하여튼 시집 보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나는 그런 어머니들은 좀 경멸한다. 물론 우리 어머니는 연세가 많으니까 아직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 내 동생 중에 한 명이 시집을 안 간 동생이 있어 막내가. 그래서 맨날 만나면 걔 시집 보낼 생각만 하는데 나는 막내한테 맨날 그런다고. 시집 가지 말라고 그런다고. 왜 가서 종되는데. 근데 지금 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식으로 만들어가지고 시집 보낼 거라고. 그러면 얘한테 장가 오는 애들이 누가 오겠어? 얘가 막 사랑스러워서 좋아서 결혼하겠어? 아니잖아. 그럴 때 대체적으로 중매쟁이를 통해서 우리 사회 결혼이 이루어지는 게 얘는 한미천 싸들고 간단 말이야. 뭐 고시에 합격을 했거나 시골 출신인데 돈은 없는데 의사가 됐거나 좋은 직장을 가졌거나 이런 경우에 거래적인 결혼이 이루어진단 말이야. 내가 그랬어. 너 이렇게 하면 너 결혼하는데 10억은 싸들고 가야 된다. 집안채, 자동차, 온갖 것 다 하면 한 10억은 싸들고 가야 될 거야. 그러면 그 인생은 창녀보다 못하지. 왜? 그 집에 가서 애 낳아주고 살림 살아주고 파출부 역할하고 한 번씩 남편의 놀이개가 되고 그런 거 아니야. 남자가 좋아서 애 데리고 살겠어? 돈 때문에 결혼한 거 아니야. 근데 창녀는 어떻니? 하룻밤 놀아주면 한 2, 30만 원에 화대를 받지만 이거는 10억까지 갖다 바친 거 아니야. 분명히 창녀보다 못한 거지. 그런 인생이 딱 내 눈앞에 보인다. 내가 그 이야기를 한 거야. 자,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야 이거다. 그러니까 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너가 근본적으로 한번 바뀌었어. 어이, 너 어디 가니? 어? 어? 이 이야기 되니까 막 속이 뒤집어지나? 빨리 와. 중요한 이야기야. 잘 들어. 그러니까 내가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니까 한번 근본적으로 바꿔보는 생각에서 내하고 공부를 하든지